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오민하실지 꽃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남 흉내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에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알짜배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 언제 강림에 하실지, 혹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또 어느 곳에 오실지 하나님이 우리께 알려주지 않은 것은 언제 오시든지 어디에 오시든지 알짜배기 신앙 가지고 주님 영접할 그러한 마음 준비로 하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진짜 신앙, 자기만의 참된 신앙을 갖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남을 의식하는 신앙, 이제는 그런 것은 다 철거해버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주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는 그 신앙 갖게 하옵소서. 주께서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온다 할지라도 지금 평소에 마음은 열어놓고 늘 주님 반길 그런 신앙 갖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용어들만 나온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탁 펼치고 읽기만 하면 그저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자기 백성을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아무리 독수리가 크다 할지라도 그 히브리인들 40만 대군을 무슨 독수리가 그렇게 큰 독수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독수리 날개가 뭐냐라는 해석을 또 따로 해석할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거기에다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고 리워야단은 괴물입니다. 그럼 괴물 지난해 올해 많이 봤지요. 한강에 나온 괴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괴물 또 용 이것은 실제로 바다에 용이 있단 말이냐. 그래 바다에 그러한 또 짐승이 리오야단 날렘 뱀 그러한 괴물이 있단 말인가. 독수리 날개의 예처럼 이것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 쉽게 납득이 되도록 풀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이라는 그 단축된 용을 사용하시고 독수리 날개 사용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지고 빛의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어두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빛이 가면 빛은 광자로 되어 있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빛은 광자는 입자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파도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란 말은 결국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에너지의 집합체란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빛의 자녀라 해서 그럼 내가 다 빛으로 뭉쳐진 존재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건 또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용이 있다, 뱀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지고 용 하나 백과사전 찾아서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그 용어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성경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그 뱀은 사람을 범죄케 하고 결국 우리 조상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케 하도록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이 두뇌 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꼬불꼬불한 뱀 기어다니는 뱀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중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주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때 뱀이 기어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을 만났던 뱀은 안 기어다니는 뱀 그냥 멀쩡한 뱀 그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더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 여자의 후손은 쉽지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가 낳은 자식 말하고. 그러면 뱀의 후손은 뭐냐? 뱀의 후손은 우리가 생물적으로 뱀의 후손은 뭐냐? 뱀 새끼들이죠. 그러면 메시아는 땅꾼인가? 사례가 떠올라가면서 뱀이나 찍은 뱀 잡아가지고 뱀이 왔어요. 뱀 애들은 가라. 이래 뱀 장사 그럼 뱀 장사는 완전 메시아네. 이 뱀의 후손을 잡았으니까. 성경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인간 세계에서 소통되고 있는 그런 개념 가지고 덜렁 구원 받고자 천국 가고자 온다면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하는 뜻을 드릴 거예요. 뭔가 막는 역할을 해야 뭔가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문자로 하나 떼가지고 그걸 머리 집었고 떼가 집어넣고 이렇게 지식으로서 한다고 해서 성경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핵심적으로 풀 수 있는 그 아이디어는 아까 제가 빛의 자녀라는 것처럼 빛이라는 세계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 비로소 그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봤다는데 그 별 본 사람이 동방박사 뿐이겠습니까만은 그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결국은 마지막 접촉점은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천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별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그 전서에 보면 그 별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 그 별이 샛별처럼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샛별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별이냐 하면 지난 밤새도록 깜깜하다가 갑자기 동쪽에 퍽 하나 반짝 떠오르는 때 그게 샛별이죠. 예, 금성, 비너스, 일가전, LG전자와 관계없는 하여튼 금성 그쪽 뭔가 깜깜했는데 웬별? 이건 예상도 못한 별? 왜 저 별이 떴지? 하고 바짝 별이 뜰 때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별, 새벽에 첫 번째 떠오른 별, 그걸 샛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천독 만독을 봐도 샛별 안 떠오르면 뭐 이게 메시아는 땅꾸니까 뭐 이래야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샛별이 딱 떠오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뭔가 굴비 꿰듯이 하늘로 쭉 마늘 꿰듯이 하늘로 쭉 이어져서 꿰인다 이 말이죠. 쭉 하면 밑에 쭉 꿰는 거예요. 명암 첩 해가지고 쭉 하면 명암이 쫙 드는 것처럼 뭔가 성경 창세부터 들면 쭉 내려오듯이 요한계시까지 뭔가 딱 다 떨피게 되는 겁니다. 그 떨피는 그 고속도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보면 나온 용이 뱀이란 용어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27장 지금 성경 이 두꺼운 성경 거의 대충 봐도 거의 한복판이죠. 여러분 한번 봤죠? 거의 대충 한복판에 이사야 27장이 뱀 나오고 용 나오듯이 요한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요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 뱀의 정체가 뭐냐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9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에 제가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에 이미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그리고 중간 지점 되는 이사야 27장 1절, 그리고 끝 지점 되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9절에 이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니 만약에 이거 전체를 마치 그저 디스크 환자들 밑에 척추 뭐 꼽는 것처럼 뭔가 허리 척추를 바뚝하게 세우기 위해서 철심을 심는 것처럼 철심 역할하듯이 꽂히는 것이 뭐냐 이 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용이란 단어 뱀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 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엉뚱한 데서 그 복음 찾으라고 헤매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뱀과 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잘못된 해석을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못된 해석.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난 뒤에 나름대로 복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것을 뭐로 측정하냐 하면 자기 신체성,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희망하는 것 이런 것이 잘 되면 복받았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주일 오전 설교 끝에 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저 내년 2007년도에는 하늘마다 안 되게 하옵소서. 하늘 모든 소망마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삼기도 해서 기도한 것 전부 다 빵꾸 나게 하옵소서. 빵꾸를 다른 말로 연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빵꾸 나게 하옵소서. 몽땅 다 응답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그게 응답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자 되게 하옵소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축복과 저주를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는데 일방적으로 지 마음대로 생각해. 지 마음대로 참 자기 이미 사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선입관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선입관 가는 게 뭐냐? 가득한 게 뭐가 되냐? 욕망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끝에 보면 너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저런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라 하는 인간들아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래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대구에서 장사하다가 이거 치우고 서울 가서 장사해서 남대문 서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달 수입은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아 그거는 다 믿음대로 하지 않은 악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결국 우리가 안일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해주이소! 해주이소! 라는 오기를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신념이라 하는데 이렇게 금식해도 안 이루잖아. 이렇게 새벽기도 연식 40일 나도 안 해줘. 이렇게 헌금 갖다 바쳐도 안 돼. 이래도 안 해줄 거예요. 지슬면 감찰이라는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 또 감동한다는데 가빠이 하늘 갖고 기도하는 당황 뿌리 뽑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거 다 악한 짓이다. 그거 다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악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인간이 욕심을 버리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버려야 저희 믿음에 해당되는 상황이냐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뭐 성경에서는 뭐라고 믿으면 그 야고보서 4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앞에 이야기한 예를 들면 해주이소 반드시 해주이세요 이거 해주시면 헌금 얼마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만 해주시면 뭐 예 다이아몬드 안 문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그 주체 그 모든 뜻을 내가 만들어내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인생을 내 식대로 꾸려가겠다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셈이고 그에 반대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어리 계신데 내가 뭐 잘났다고 주께서 인도하시겠지 골짜기라도 어디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수라상 하나 찾아주시겠지 하늘나라의 귀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잔을 내 머리에 보여주시고 내 잔에 부어주시겠지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목자가 따로 계신데 내가 목자가 아닌데 양은 목자면 졸졸졸 따라다니면 목자는 양의 말을 알고 양은 목자의 말을 아니까 따라다니면 그거 된다는 거죠. 그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고 주님 당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주께서 이미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전되고 전환되는 거지. 자기 양들에게 그냥 다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세금도 안 내고 다 그냥 다 인수인계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남는가? 주님이 이 땅에서 얻었던 것들이 여기서 쌓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힘으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 무슨 장비도 없는데 무슨 어디서 깊은 샘을 뜹니까 할 때 주께서 할 말씀이 너가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줄게 너가 뜨는 것이 아니고 어딥니까 제가 떠가서 이게 아니라 너가 떠서 너가 마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영생이 나는 샘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주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데 그걸 뭐 줘야 받지 뭐 주시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주세요 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줬잖아 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니 줬잖아 뭐 말입니까 뭐 말만 줬잖아 해놓고 뭐 손이 지지도 않고 뭐야 뭐 성경 말씀 전체 내용 다 줬잖아. 그거 우리 할 만한 게. 왜냐,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거 너는 재벌 되리라, 이런 말 없거든요. 성경 말씀이 어느, 우리 교회는 한 500명 부흥되라, 이런 말 없다, 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줬는데, 우리는 관심사가,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맨날, 내 평소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답답해서 하는 말이 있죠. 참새가 단락해서 날고 댕기냐, 예? 들풀이, 이쁘다 해서, 이쁘다게 해달라 해서 이쁘냐, 이 말이죠. 참새도 친히 키우고, 내일 아궁이 들어갈 들풀도 주께서 친히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그 나라 의를 줄게. 그 나라 의. 그 천국과 의로움을 줄게. 그것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용이라는 것은 어디, 결국, 용이라 이 악한 배, 마귀, 악마. 이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용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오셨으면요, 지금 계시지만, 현장에 오셨다 하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분을 이단으로 봅니다.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 정도 예수님은 누가 알아봤어요? 뭐 피투성이 돼서 나타나는데, 뭐 메시아 뭐 이런 메시아 다 했어.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다 달란 말이야. 우리는 그분 몇 살 지금 흔들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진짜 오늘 예수님이 교회 오면 예수는 사람들, 교회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과 모양새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없는 우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용하고 싸우고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자.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국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권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마가 시시한 우리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알아봐도 마귀는 알아봐요.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청년이 말하죠. 어,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진짜 왔습니까?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뭐 때문에 있느냐? 여자가 해산하자 그 여자 앞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용은 그렇게 악마는 뭘 아느냐 하면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만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 영원히 악마의 제국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오직 마귀만 알아요. 뱀과 용만 안다고요. 철없는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그저 맛있는 것만 주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고 감사합니다 이럴 인간이지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최후의 전쟁은 누가 붙는지 몰라요. 맞짱 깍깍 하면서 누가 그거 맞짱 깐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2절, 3절, 4절 쭉 보면 거기 포도원에 나옵니다. 용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용은 뭐를 노리고 있느냐 하면 이 지상에 하나님이 친히 농장 주인이 되는 그런 포도원을 악마는 허용을 안 합니다.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마 내가 키우고 이 인간들이라는 자식들은 이 악마의 자식이 되어야 악마는 만족하는데 지금까지 악마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악마에 의해서 악마의 자식들로 번창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시는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거기다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악마로서는 도저히 참다 못 참고 이건 그 완전히 용서가 안 되죠. 포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께서 친히 포도지게 되는. 요한복음 15장 1절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한다. 세상이 어떻게 둘로 갈라지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과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세상은 재편성에 들어갑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은 이렇게 섞여있지만 나중에 세상에 보면 섞여있는 것이 아니고 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는 포도원 사람들, 또는 한쪽은 악마가 그동안 키워왔던 그런 가라지들, 포도원을 되지 못한, 주께서 버림받은 자들, 그런 저주받은 자들, 그런 쪽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뱀이 뭐냐, 악마가 뭐냐, 갖고 이해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의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저주가 풀렸단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주 풀렸다. 저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의 십자가 피로 저주가 풀렸습니다. 라는 그 말을 믿어질 때, 그 믿어진다면, 그럼 저주가 풀렸단 말은 이제 어디 가서 어느 눈밭에 굴르고 어디 바다 밑에 간다 할지라도 저주가 도착되지 않는, 저주에 해당되지 않는, 저주가 미치지 않는, 저주가 와닿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저주가 드디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저주가 없는 그런 세계. 오늘 아까 그 TV 보니까 광주의 원각사에서 크리스마스 추리한다고 번쩍번쩍 해놓고 징글맨 노래 부르고 요즘은 기독교가요 뱀이라든지 이런 믿음 이게 아니고 아니 문화예요. 문화 문화적이기입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하네요. 문화적 매력을 갖고 있어요. 아니 유락하는 날, 즐기는 날이에요. 뭐 뱀이 있고 포도나무 있고 둘로 잘라가지고 가라지 있고 뭐 있고 여자의 후손 뱀 후손 마귀 이런 건 전혀 몰라요. 요즘 마귀라고 하면 그냥 딸랑딸랑 그 애들 그때 엑소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한 15년 다했는데 설마 천당 가 보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에 파손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믿음이 파손했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참 결혼한 사람에게 묻는 게 참 이게 예, 뺨맞을 짓이지만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 순간만큼은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느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안 해보셨나 하지. 진짜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 내 안에 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게 없어요. 내 소망은 무엇이면 내 희망 뭐 이것도 없어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다 점령하고 다 삼켜버리고 다 차지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어디 가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악마가 노리고 있는 그 악의 예수로 인하여 저주가 풀렸다 이 말이죠. 저주가 풀렸다만 어디 가도 포도원이고 어디 가도 포도나무에 있는 과실이고 이제 지구상에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사는지 상관이 없어. 이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진짜 눈밭에 구물려가지고 선적신나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축복된 나라에 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저조치 보이죠. 맞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올라갔다. 그보다 그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주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동안 우리는 악마로부터, 악마가 저주받잖아요. 뱀이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악마 이런 것들이 저주받는 괴물들이 우리의 임금이었고 왕이었다 말은 그 속에 우리도 그 저주 밑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장되는 그 뱀을 쳐버리고 용을 쳐보셔서 그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해가지고 축복된 영역으로 간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풀려난 이스라엘을 뭐냐 하나님의 품꾼이라 한다. 품꾼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꾼이라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은 자손은 나의 품꾼이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냥 뭐 다시 자유롭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종으로서 또 아들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값은 주께서 다 치르시고 이러한 그 좀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 예? 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이게 뱀, 용어, 또 뱀이란 용어, 어둠, 독수리 날개 이런 성경에 있는 용어들이 마치 척지에 붙어있는 철심처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하늘 쭉 이어지면서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아무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육적인 이야기 아니고 영적인 악마와 연관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날샌을 이어다, 날샌 이어다 하는 것은 날샌 괴물,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꼬불꼬불 이어다 괴물은 이건 뭐 아수르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은 이건 애굽이다. 보통 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스라엘을 유다 주변을 해서 강대국, 강한 우리가 쉽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야, 우리도 저 나라처럼, 저 제국처럼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모험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는 그러한 제국들인데, 실상을 떼보니까 그건 전부 다 내 악의 예수를 적대시하는 원수인 용의 하수인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왜냐? 십자가보다 더 처참한 몰골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뭔가 사태가 안 좋으면 그만 하나님께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면서도 제일 밑바닥까지 꼬라박은 죽기까지 낚아내신 그 주님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만하게 사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은총이구나 감사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과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맺어야 될 과실은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했던 그러한 소망도 있고 욕심도 많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 삼게 하시고 그 부활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선물로 그저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고마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사오니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예수밖에는 미련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